요한복음 7번 메시지 생명의 목적 생명의 목적 하나님의 집을 건축함 요한복음 2장에 첫째로 물을 포도주로 변케 한 사건이 있고 이어서 성전을 다루는 사건이 있는 것은 대단히 흥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사건이 단순히 역사적인 사건을 설명하는 것 이상의 무엇인가를 나타낼 목적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성전을 다룬 것이 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꾼 것 다음에 이어졌습니까? 이것은 생명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달리 말하면 생명은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것입니다. 주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에서 우리는 사망을 생명으로 바꾼 생명의 원칙을 보았습니다. 이제 성전을 다룬 사건에서 우리는 생명의 목표요 목적인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것을 보기로 합니다. 성전을 깨끗게 하신 예수님 요한복음 2장 12절부터 22절까지에서는 주께서 성전을 다루신 두 가지 방면, 정결케 하심과 건축하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대적인 사탄은 항상 하나님의 성전을 손상시키고 좌절시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는 성전을 많은 죄 있는 것들로 더럽히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의 집은 정결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님은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울 때에 성전을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유월절에 그들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을 때 성전은 소와 양과 비둘기와 돈 바꾸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정결케 될 필요가 있었고 주 예수님은 그것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유월절은 주님을 기념하는 것을 예표하며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분을 기념하기 위해 주의 만찬에 올 때 우리는 땅에 속한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합당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하여 정결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심 골풀로 된 녹근 채찍으로 요한복음 2장 14절부터 16절까지를 읽어봅시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녹근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주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집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흠정역에서는 주님이 노끈으로 된 채찍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어떤 번역에서는 주님이 비싸지 않은 평범한 골풀로 된 채찍을 사용하셨다고 합니다. 주님은 평범한 것인 골풀로 채찍을 만들어서 성전을 정결케 하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그분은 소와 양과 비둘기와 돈을 쫓아냈습니다. 이것은 모든 땅에 속한 것들을 쫓아낸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많은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우리는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야 하지만 사실은 상품이나 돈이나 돈 바꾸는 자들의 상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서 쫓아내시기 위해 노끈으로 된 채찍을 사용하셔야만 합니다. 자주 주님은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해 골풀과 같은 평범하고 일반적인 것을 사용하십니다. 때때로 그분은 당신을 깨끗이 하기 위해 당신의 아내나 남편, 부모나 자녀, 당신의 고용주나 고용인들 같은 평범한 것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기 위해 평범한 사람들과 일반적인 것들로 만든 노끈을 사용하신 것을 경험해 왔습니다. 때때로 주님은 어떤 일들을 뒤집음으로써 우리의 생활을 간섭하십니다. 그분은 상황 전체를 혼란에 넣기 위해 양과 소와 비둘기를 쫓아내고 상을 뒤집어 엎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는 사업에서 많은 돈을 벌었지만 올해는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이것이 당신을 깨끗게 하기 위해 주님이 사용하는 채찍입니다.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에게도 그를 깨끗게 하는 사람이나 어떤 일이 항상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아내는 항상 남편이 영적이고 주님을 사랑하기를 열망하지만 때때로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남편은 아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고 주님을 사랑할 것을 항상 기대하지만 상황은 때때로 그의 갈망과는 반대로 됩니다. 신실하게 주님을 추구하고 자녀들을 위해 매일 기도하는 부모들도 때때로 자녀들의 잘못되어 가는 것을 보고 고통을 받습니다. 당신이 경험하는 채찍은 주님이 만든 것입니다. 당신의 남편이나 부인이 상당히 영적이라면 주님이 당신을 깨끗게 하실 수 있는 채찍이 없을 것입니다. 당신의 아들들은 베드로나 요한 같고 딸은 마리아와 같다면 주님이 채찍을 만드는 데 사용할 골풀이 없을 것입니다. 당신의 부모가 아브라함과 사라 같다면 당신을 깨끗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매일 주님을 잔치로서 누리겠지만 다른 면으로 주님은 당신을 깨끗게 하기 위해 여러 번 채찍을 보내실 것입니다. 여러 번 주님은 당신 안에 있는 상품이나 돈 바꾸는 자들을 깨끗이 제거하기 위해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형제나 자매들까지도 노끈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위한 주님의 마음 안에 있는 갈망. 17절에서는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고 말합니다. 주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이 열심이 그를 삼켰고 소모시켰습니다. 그는 절대적으로 아버지의 집을 위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이 그의 마음에 있는 갈망이었습니다. 그분은 성전 안에 있는 타락한 상태를 볼 때 참을 수 없었고 심지어 채찍으로 그것을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집에 대한 열심에 이끌려 그곳에서 모든 더러운 것을 몰아냈습니다. 아버지를 위한 순수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아버지 집인 성전이 인간의 탐욕에 속한 것들로 더럽혀지고 오염되는 것을 참으실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그것을 깨끗게 하셨습니다. 사탄은 많은 죄 있는 것과 세상적인 것들로 교회 생활을 더럽히고 오염시키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방교회가 있는 곳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찬양하라. 사탄이 오염시키면 주님이 깨끗게 하십니다. 대적 사탄은 항상 바쁩니다. 그는 결코 잠을 자지 않습니다. 지방교회가 세워진 곳마다 사탄은 그곳을 더럽히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이 부족하다면 이것을 대단히 염려할 것입니다. 교회가 적에 의해 오염되었다고 걱정할 것입니다. 당신을 위로하는 말을 하겠습니다. 당신의 지방교회가 오염되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 당신은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주님, 이제 당신의 시간입니다. 주여 오십시오. 사탄의 오염은 단지 당신의 깨끗케 하심을 가져올 뿐입니다. 헐리고 부활로 다시 일으켜진 성전이신 예수의 몸. 사탄의 목적은 성전을 더럽힐 뿐 아니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집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이 파괴한 것을 주님은 사흘 만에 일으키셨습니다. 이것은 적이 파괴한 것을 주님이 부활의 생명으로 건축한 것을 의미합니다. 적이 손상시킬수록 주님은 부활로 더욱 건축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 회복에 대해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고 하셨습니다. 바꿔 말해서 대적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손상시키고 파괴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부활 안에서 부활로 교회를 건축하실 것입니다. 적이 손상을 입힌 후에 주님은 부활 안에서 훨씬 더 큰 규모로 건축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혼란에 대해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는 부활의 과정 안에 있습니다. 천연적인 모든 것은 파괴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적이 손상을 입히는 것은 필요합니다. 대적은 천연적인 것만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주님은 부활 안에서 그분의 교회를 세울 것입니다. 언제나 어려운 문제가 교회를 손상시킨 후에 교회는 부활 생명의 새로움으로 회복되고 일으켜졌습니다. 과거에 나는 교회를 실제로 손상시켰던 것들을 많이 보았었지만 적이 손상시킬수록 주님은 더욱 그분의 부활 안에서 부활로 그분의 교회를 건축하셨습니다. 17년 전인 1958년에 대만에 있는 교회들은 매우 강했습니다. 그때 사탄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커다란 폭풍이 교회를 공격했습니다. 나는 그 당시 그곳에 있었고 상황을 분명히 보았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공격은 1958년에 시작되었습니다. 1959년에 나는 요한복음에 대한 생명의 수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이 메시지를 다루는 바로 그 부분에 이르렀을 때 나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중 어떤 이들은 교회를 파괴하려는 적에 의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 있는 교회를 주님이 건축해 왔다면 이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면 할수록 이 교회는 더욱 건축될 것입니다. 그 후에 나는 대만을 떠나서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있는 교회들이 파괴될까봐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평강 안에서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후에 대만에 있는 교회들을 인도하는 형제들이 여러 번 나에게 적이 많은 것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형제님, 제발 돌아오십시오 라고 편지했습니다. 나는 4년 동안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4년 동안 인도하는 형제들로부터 적이 끼친 손상에 대해 얘기하는 편지들을 많이 받았지만 그때마다 나는 형제들이여 평강을 가지시오. 주님이 대만 교회들을 세우셨다면 어느 누구도 파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파괴하려 하면 할수록 더욱더 교회들은 건축될 것입니다. 라고 답장을 썼습니다. 1975년인 지금 대만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견고하게 세워졌습니다. 오늘날 처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에 대해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 상황이 불쌍하다고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이 그림의 한 방면일 뿐입니다. 지난 20세기 동안에 다른 방면들이 있었음을 주님께 찬양합시다. 당신은 사탄이 주 예수를 패배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당신은 사탄이 주 예수보다 더 강하다고 믿습니까? 물론 아닙니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해서 나는 항상 안식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을지라도 나는 항상 잠을 잘 잘 수 있었다는 것을 내 아내가 간증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결코 주 예수를 패배시킬 수 없고 주님은 항상 사탄을 이길 것이라는 강한 확신이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는 그를 반대하는 자들에게 이 성전을 헐면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들은 그분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너희가 나를 죽음에 넣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지 모르지만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단순히 검고 흰 글자로만 이해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할 때 당신은 어려움에 빠질 것입니다. 한편으로 주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그분을 죽인 후에 그분이 부활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신약의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고 했습니다. 신약은 주님의 부활을 두 방면으로 기록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 것과 그분이 스스로 살아나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이해하고 해석할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습니까? 아니면 그가 스스로 살아나셨습니까? 우리 죄를 위하여 제물로 드려지는 구원자이신 주 예수를 보여주는 누가복음에서는 주님이 살아나기 위해 하나님이 필요했음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요한복음에서 주님은 죄를 위한 제물로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은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이 그를 살리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죄를 위한 제물로서는 하나님의 살리심이 필요했지만 생명을 주는 자로서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버리고 다시 얻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죽음 안으로 걸어 들어가서 다시 걸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점에서는 너희들이 나를 죽였다. 그러나 나로서는 내가 죽음으로 걸어 들어가서 그곳을 관광하고 다시 걸어 나왔다. 매년 많은 관광객들이 워싱턴에 와서 백악관을 구경합니다. 마찬가지로 주 예수님은 죽음의 영역을 관광하시고 검은 집, 더 블랙 하우스를 방문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검은 집아, 나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보러 왔다. 내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너는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여행 후에 나는 너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다시 생명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것이 요한복음에 있는 부활입니다. 주 예수는 자신을 버리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유대인들이 부서뜨린 예수의 육신적인 몸. 예수의 육신적인 몸은 십자가에서 유대인들에 의해 부서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셨을 때 그는 육신의 몸을 입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그가 가진 육신의 몸이 장막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따르면 그의 육신적인 몸은 성전이었습니다. 나는 신약 전체를 통해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격을 의미하는 것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수가 육신 가운데 있었을 때 그의 몸은 장막이었고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장막과 성전은 모두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입니다. 사탄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탄은 예수의 육신의 몸이 이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 몸을 부수기 위해 전력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인들을 통해 십자가에서 그분의 몸을 부수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사탄은 주님의 육신의 몸을 부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의미에서는 주 예수님이 그의 몸을 죽음에 넣으셨습니다. 주님은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탄아, 전력을 다하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나 보자.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더욱더 나에게 무엇인가를 할 기회를 줄 것이다. 하나님의 집이 되기 위해 부활로 육신의 몸을 살리신 예수. 사탄이 십자가에서 주님의 육신을 부서뜨린 후 그분의 몸은 장사되었습니다. 그때 주 예수님은 죽음에 들어가서 검은 집을 관광하신 다음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가 일어났을 때 그분은 그의 죽고 장사된 몸을 살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부서진 예수의 몸은 작고 약했으나 부활된 그리스도의 몸은 광대하고 강력합니다. 당신은 어느 것을 갖겠습니까? 예수의 몸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몸입니까? 주님이 부활한 후에 성전인 그분의 몸은 훨씬 더 큰 규모로 일으켜 세워졌습니다. 대적이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부서뜨린 것은 단순히 예수의 몸이었으나 주님은 부활로 자신의 몸뿐 아니라 믿음으로 그분과 합하는 모든 자들을 살리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후 사탄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나는 이 사건에서 실패했다. 나는 어리석었다. 그를 죽이지 말았어야 했다. 그러나 사탄이 후회하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일단 지방교회가 손상되고 파괴된다 해도 우리는 부활로 이전보다 더 확장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는 항상 적보다 우위에 있으십니다. 사탄이 하는 일로 놀라지 마십시오. 많은 때 우리는 그렇게 절망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사탄아, 전력을 다하라. 내가 하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우리 주이신 예수께 너를 이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이다. 교회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많은 형제들은 즉시 집회를 열고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평강 가운데 있으십시오. 사탄이 하는 활동으로 놀라지 마십시오. 유대인들이 주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것을 그분이 알았을 때 그는 오 아버지, 이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십시오. 아버지, 나를 구하시고 보호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대신 주님은 그들에게 나를 죽이기 위해 전력을 다하라. 내가 나를 죽인 후에 내가 증가될 기회를 갖게 되리라는 것을 확신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누구도 주님의 목적을 좌절시킬 수 없습니다. 대적이 노력하면 할수록 더욱더 그는 주님이 무엇인가를 할 기회를 더 줄 뿐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항상 부활 안에 있습니다. 그분이 사흘 동안에 성전을 짓겠다고 하신 것은 부활로 건축하실 것을 의미합니다. 유일한 표적인 예수의 부활. 유대인들은 주 예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주님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유일한 표적은 주님의 부활입니다. 교회를 건축할 때 유대인들 같은 사람들은 때때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적들이 무엇인지 보여달라며 도전합니다. 우리는 기적들을 행하고자 하는데 유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 예수를 따라야 하며 우리 자신은 죽음에 넘겨야 합니다. 그때 그리스도가 부활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건축할 때 필요한 기적이요 표적입니다. 교회를 건축하는 유일한 표적은 부활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더불어 부활 안에서 여전히 증가되고 있는 하나님의 집. 그분의 육신이 부활한 날 이후부터 주 예수는 부활의 생명 안에서 그분의 몸을 확장해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오늘날 부활 안에서 갖고 있는 몸은 얼마나 광대한가? 당신은 그리스도의 몸이 얼마나 큰지 측량할 수 있는가? 이전에 예수의 육신적인 몸은 측량할 수 있었겠지만 그리스도의 몸이 얼마나 광대한지를 측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부활 안에서 그분의 몸을 건축하고 있고 사탄은 계속 이것을 막음으로써 돕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여전히 그리스도의 몸과 더불어 부활 안에서 증가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여전히 부활의 과정 안에서 그의 몸을 건축하기 위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아직 사흘 동안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몸의 대부분은 이미 일으켜졌지만 그의 몸의 어떤 지체들은 아직 일으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몸은 여전히 부활의 과정 안에 있습니다. 당신에게 있어서도 부분적으로만 변화되었다는 것은 부분적으로만 부활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부활의 과정을 통해 계속해서 당신에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부활의 과정 안에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여전히 부활의 과정인 사흘 동안 안에 있습니다. 대적이 교회를 손상시키기 위해 하는 모든 것은 단지 주님의 부활 안에서 그분의 몸을 확장시킬 기회를 줄 뿐입니다. 1958년 이후 대만에 있는 교회 생활을 파괴하기 위해 대적이 일으킨 폭풍이 없었다면 나는 오늘날 이 나라에 있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대적이 하는 일은 주님이 부활 안에서 확장시키는 일을 할 기회를 주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하도록 두십시오.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이 미국에서 그의 회복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많은 소극적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그분의 이기는 방법에 대하여 그분을 경배해야 합니다. 나는 대적이 이겼던 경우를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음부의 권세는 결코 건축된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전진하고 있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적이 교회를 부수려고 전력을 다할지라도 우리는 승리를 볼 것입니다. 주 예수님이 이길 뿐 아니라 교회 또한 이길 것입니다. 주의 회복에 관하여 소극적인 말이 있을수록 그분의 회복은 더욱 확실해집니다.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사망을 생명으로 바꿈. 물을 포도주로 만들 때 생명의 원칙이 세워졌습니다. 이제 성전을 다룰 때 생명의 목적을 볼 수 있습니다. 생명의 원칙은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생명의 목적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것이며 생명의 원칙은 생명의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것은 생명의 건축, 즉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요점은 요한복음 전체에 적용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1장에서 소개의 말이 있은 후에 이어서 2장에서 두 가지 사건으로 이러한 두 가지 요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3장부터 11장까지에서는 어떻게 주님이 모든 종류의 사람이 처한 상황에 오셔서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었는가를 증거하는 아홉 가지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14, 15, 16장에서 마지막 메시지가 주어진 후에 17장에서는 주님이 하나에 대해 아버지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를 위한 이 기도는 오직 건축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건축되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하지 않고 쌓아놓은 한 무더기의 재료들은 하나가 아닙니다. 집은 많은 재료들로 이루어지지만 그것들이 건축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입니다. 재료들이 하나의 건물로서 함께 지어졌을 때만 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함께 건축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목적은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집, 즉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신 목적은 하나님의 거처인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생명은 건축을 위한 것입니다. 생명은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기 위해 오신 것은 교회 건축, 즉 그분의 몸과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기자는 우리에게 생명의 원칙과 목적을 보여주기 위해 주님이 행하신 많은 일 중에서 두 가지 사건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목적을 위해 생명의 원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의 다음 장들에서 첫째 사건에서 나타난 생명의 원칙과 둘째 사건에서 드러난 생명의 목적을 볼 것입니다.